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오늘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지난 8일 성과적으로 진행된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는 조선의 군력 강화에 최절정을 이룬 일대 장거라고 선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오늘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위협과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 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아직 완성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을 하루 앞두고 오늘 이를 돌연 철회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이 갑작스럽게 외교 경로를 통해 자신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북측은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그러나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앞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방북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겨냥해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등은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오늘 서방과의 어떠한 핵 합의 하에서도 국제 사찰단이 자국 내 핵과학자들이나 군사지역에 접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또 이란은 과도한 요구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 협상대표들은 현재 이란의 핵활동을 억제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담은 오늘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양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양측은 지난달 최종 합의를 위한 기본 틀에는 합의했지만 협상 시한은 이제 다음 달 말로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단지 친러 분리주의 반군뿐 아니라 러시아와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군사공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도발을 위한 어떤 기회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또 지난 주말 러시아군 두 명을 생포한 것과 관련해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친러 반군들의 활동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옌스 슈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어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국경부근에서 진행 중인 군사훈련 중단과 좀 더 투명한 군사활동을 주문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코네티컷주 뉴런던에 위치한 해양경비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사전에 공개된 연설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수 군사시설들이 이미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 서부 군사훈련장들은 가뭄과 산불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튀니지의 한 박물관에 총기를 난사해 22명을 살해한 테러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두 달 만에 이탈리아에서 붙잡혔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오늘 밀란 인근 가기아노 마을에서 22살의 모로코인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8일 사건 직후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 21명이 숨지고 경찰관 한 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계획을 돌연 철회했습니다.
북측 당국이 저희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와 다중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영구 배치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를 돌연 철회했습니다. 내일 즉 21일로 예정됐던 반 총장 방문 계획을 취소한 데 대해서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일 서울 디지털 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이날 새벽 외교 경로를 거쳐 개성공단 방문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당국이 저희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평양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반 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이에 앞서 19일 남북한 당국의 동의를 얻어 개성공단 방문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2년 만으로 반 총장의 방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이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용을 철회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북한이 고립의 길이 아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고립의 길로 나가지 말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내민 대화와 협력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의 방북 허가 철회 통보는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유엔 본부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방북 결정을 철회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반 총장의 전날 발언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반 총장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북한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과거에도 해외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 전 발언을 문제 삼아 방북을 취소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 메신저 역할을 자처한 반 총장의 방북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남북대화 의지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보기에 현 국면에서 반 총장의 방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이후 내부적으로 충성 경쟁에 따른 강경한 대외 정책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오늘 북한의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와 다중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자위력 강화 조치에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0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 다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며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와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률을 확보한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은 또 지난 8일 진행된 전략 잠수함의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는 북한군 전력 강화가 최절정에 이른 것을 보여주었으며 세계가 격찬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국방위는 그러나 전략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은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 3국이 이번 시험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를 돋구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성명은 특히 유엔 안보리를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로 깎아내리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내버리고 주권 존중의 원칙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포기한 기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은 누가 도발이라고 시비를 걸며 중지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닌 북한의 자위력을 강화하는 조치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위 성명은 이어 적대 세력의 침략과 제도 전복의 책동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 계획을 더욱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을 불구 대천의 원수로 지목하고 북한의 타격수단들이 정면과 측면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도 명중탄을 안길 임전태세에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20일 북한이 핵타격수단의 소형화와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위협과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핵 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아직 완성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제임스 위너필드 미 합참 부의장이 말했습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 여부는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위너필드 미국 합참 부의장은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과 대응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북한이 최근에 시험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하는데 여러 해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many years away from developing this capability.
북한의 SLBM 능력은 다행히도 그들의 주장을 믿게 하려는 북한의 영리한 비디오 편집자나 선전선동 전문가의 능력만큼 진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의 이런 발언은 북한 당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과시한 SLBM 능력 시험 장면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앞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참관 중인 김 제1위원장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미사일 사출 시험 장소의 거리가 비현실적으로 가깝고 위성사진을 통해 판독된 잠수함 구조 역시 SLBM 발사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사진의 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SLBM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과 일본, 현지 주둔 미군의 위협 탐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지역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요성을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이어 북한 정권의 행동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역내 준비태세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이날 한국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HAAD의 배치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Of course, we're interested in the potential for using this system to augment the defense of this important ally.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주한 미군의 방어를 위해서 잠재적으로 THAAD를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위너필드 부의장은 THAAD가 미사일 방어에 유용한 체계로 지역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THAAD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와 어떤 공식적 논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항상 당사국인 한국의 우려를 존중하고 있다며 한국이 THAAD 배치를 원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이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너필드 부의장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지지에 제대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most helpful thing that a Russia or a China, for that matter, can do is to persuade North Korea and Iran.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단념토록 설득하는 게 미사일 방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만 불행히도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위너필드 미국 합참부의장은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 태세는 강력하다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와의 외교 안보 협력에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중 사출 시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사출 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 군과 정부가 정보 자산을 활용해 충분히 교차 검증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사출 시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정보당국이 이미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으며 SLBM이 잠수함에서 발사돼 물 밖으로 솟아올라 150m 정도 날아간 게 정보자산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작 논란을 불러온 미군 당국자의 발언은 북한의 SLBM 수준이 아직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사출 시험 자체가 조작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한국 군과 정부가 모든 정보 자산을 활용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만큼 북한의 SLBM 수중 사출 시험은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발사 성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작정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탐지 자산들, 위성이라든지 그 우리 잠수함이 체득한 어떤 그 정보라든지 이런 모든 자산들을 종합해서 정보 분석을 합니다. 국방부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SLBM 발사 성공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이 이루어진 정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앞서 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 차장은 19일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을 언급하며 기술 수준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윈펠드 차장은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이 성공했다고 믿기엔 북측 비디오 편집자와 선전 선동 전문가의 기술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완전한 SLBM 기술 능력을 개발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 관련 능력을 갖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 일본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 SLBM 발사 조작 논란과 관련해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여러 정황상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목 연구위원입니다.
적어도 잠수함에서 사출 시험한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냐. 이제 조작 가능성 얘기는 동영상은 아직 안 보이고 있지요. 북한이 원래 그게 제대로 되면 동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진 몇 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막 그런 것들이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신인균 대표는 SLBM의 발사 시험이 워낙 고난도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이런 기술 수준에까지 이르렀겠느냐 하는 의문이 선행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 잠수함의 탄도미사일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중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한 양국 간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issue of THAAD was not discussed during Secretary Kerry's visit to Seoul. As we said before, there have been no formal discussions on THAAD between the U.S.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날 케리 장관의 사드 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 내부 청중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해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드에 대해 말하는 이유라고 밝혀 미한 간 사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연구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고 한국 정부와의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국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영구 배치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Although we are considering the permanent stationing of a THAAD unit on the peninsula, we have not made a final decision and we have had no formal
19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한미 연구소가 연방 하원 빌딩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같은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But what I would say is that a potential THAAD de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critical.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북한의 사거리 연장 스커드와 노동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사드 배치 가능성을 고려 중이라는 게 적어도 미 정부 내부 논의를 뜻하는 것이냐는 BOA의 질문에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 정부가 이 문제를 자세히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is looking at this, but we've made no decision.
로즈 차관보는 사드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러시아나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국의 전략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무기 운용 방식까지 설명하며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It does not have the technical capability to intercept long-range Chinese missiles.
사드는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기술적 역량을 갖추지 않았고 중국 당국자들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드의 레이더망이 중국 본토까지 미칠 수 있다는 중국 측 반발도 일축했습니다.
We already have these radars in the Asia-Pacific region. For example,
로즈 차관보는 미국이 조기 경보 레이더 ANTPY-2를 일본에 배치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미 사드 레이더 역량을 구축해 놓은 만큼 한반도에 두 번째 사드 포대를 주둔시킨다고 해도 전략적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창건 70주년인 10월 10일에 맞춰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여러 나라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김 제1위원장이 올해 초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에 직접 그 같은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이달 3일 김 제1위원장이 새로 완공된 국가우주개발국의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관장하는 이곳에서 앞으로도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입니다.
주체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 것이라고 심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북한 우주개발국 대변인은 8일 위성을 필요한 시기에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발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변의 입장이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외교 소식통은 이 같은 상황은 김 제1위원장이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는 정보와 합치한다고 교도통신에 말했습니다. 특히 교도통신은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구실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위성 운반 로켓 은하 3호라고 주장하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의 개량형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대포동 2호의 최대 사거리를 1만 킬로미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했지만 북한은 계속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코튼이 북미 항공우주방어사령관이 지난달 7일 미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Our assessment i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it on a nuclear weapon on a KN-08 and shoot it.
미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장착해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또한 2013년 말부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 내에 있는 서해 발사장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발사대가 증축되면 북한이 2012년 발사한 길이 30m의 은하 3호 로켓보다 길이가 긴 40m 이상 로켓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지난달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개발해 전력화하는 데 4, 5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공단의 발주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2013년 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재연될까 봐 발주처들이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남북교역액은 모두 2억 1,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인 3월에 비해 12%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개성공단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구별 남북교역 실적을 보면 개성공단으로 가는 도라산 육로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유창근 부회장은 남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공단의 발주량이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에서 생산할 거를 대체 기지에다가 이제 생산을 돌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위축되고 있어 갖고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발주처들의 입장에서는 주문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경우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지만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재현될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게 유창근 부회장의 설명입니다. 유 부회장은 발주처들이 생산 단가보다 정치적 위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남북한이 임금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발주량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나마 3월과 4월은 섬유 봉제 업체들의 성수기로 다른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문량이 많지만 비수기로 접어들면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유 부회장은 우려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비수기 때 일이 없는데 발주량까지 끊어지게 되면 그때는 노동을 시키지 못하고 일을 생활비를 줘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태에 대비해 대체 주문을 받아 놓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발주처들로부터 주문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북한 근로자들의 태업이나 잔업 거부가 일부 나타나기는 했지만 입주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발주량 감소 문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입주 업체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물동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배짱을 부리기는 어렵다며 태업이나 잔업 거부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회장도 비슷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 뭐 공단 노동자들은 뭐 태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그게 없어요.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에서 결핵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매년 2,500여 명에 달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결핵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 2,500여 명이 매년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최근 발표한 2015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결핵이 북한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주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매년 3,900여 명의 다재내성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결핵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자를 돌보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결핵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북한 전체 결핵 환자 가운데 1.9%가 어린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서 지난 2013년 발표한 세계결핵보고서에서 2012년 결핵으로 인해 북한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에 인구 10만 명당 10명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북한 내 결핵 발병률은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14 세계결핵보고서의 국가별 결핵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북한에서 결핵에 걸린 환자 수는 11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429명에 해당합니다. 북한 내 결핵 발병률은 지난 2010년 인구 10만 명당 395명에서 이듬해 40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12년 409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3년에 429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13 세계결핵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5년 기간 중 북한의 결핵 발병률은 10만 명당 383명 수준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필립 클레지우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008년 이래 북한 내 결핵 발병 보고율이 증가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결핵 환자 자체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 결핵에 걸렸는지 여부를 신속히 진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글레지우 연구원은 이어 북한 내 결핵 발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결핵 환자 90% 이상이 완치돼 사망률은 매년 5.3%의 비율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재내성 결핵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재내성 결핵이란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성 결핵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14 세계결핵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북한에서 다재내성 결핵에 걸린 환자는 3,900여 명에 달합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 평양과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남포 등 8개 도 94개군 1,100만여 명의 홍역과 결핵 등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결핵 등 질병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굴람 이작사의 유엔 상주조정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Also in the health sector, there is a great inadequate facilities and also need for supplies. To support a greater
북한은 현재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의약품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작사의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 상황과 분리돼야 한다며 북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에서는 수많은 소설이 발표되고 있지만 탈북 청소년을 다룬 작품은 흔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가 이근미 씨가 나의 아름다운 첫 학기라는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에서 온 한 청년이 남쪽에서 좌충우돌 겪는 적응 과정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새 작품의 축하 모임을 취재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착할 때는 공부에 대해서 외면해서 별로 힘든지 몰랐는데 정착하고 살아갈 때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서울 여의도 소설가 이근미, 북한 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이혜란, 남북동행 사무국장 김지연 씨가 봄밤 새여자의 수다라는 이름으로 북콘서트, 즉 책과 관련된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이금희 씨는 탈북 청소년을 다룬 소설 나의 아름다운 첫 학기를 출간했는데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북콘서트를 주최한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네, 오늘 북콘서트는 저희가 이제 탈북자 또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그분들을 접하게 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딱딱한 것들이 많았어요.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들의 어떤 그 특히나 청소년들의 그런 일상 생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사춘기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남한의 학생들과 어울렸을 때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마침 이금미 작가님께서 소설로 재미나게 그려주셔서 어떤 남한 학생들과 또 북한 학생들의 어떤 접점이라든지 이런 걸 찾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북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첫 학기는 북한에서 온 한송이라는 청소년이 한국에 적응하기까지 좌충우돌하면서 겪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는데요. 탈북 청소년을 다룬 보기 드문 소설입니다. 소설가 이금미 씨를 만나봤습니다.
그 물망초라는 그 단체에서 북한을 이탈한 그 청소년 소설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쓰게 됐는데 예전부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면서 북한 관련 취재를 좀 많이 했고 또 제가 또 이제 작가여서 신간 안내를 많이 하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쓴 책들 이런 것들을 신간 안내를 많이 하고 또 북한에서 온 사람들 또 직접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해서 좀 사정을 좀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쓰게 됐죠.
먼저 한국에 정착한 엄마와 드디어 함께 살게 된 탈북 소녀 한송이는 일반 중학교와 탈북 청소년들의 부진한 학습을 돕기 위해 설립된 대안학교를 오가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수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기획사 연습생으로 여학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짝꿍 민혁이 뜻밖에도 탈북민임이 밝혀지는데요. 이 일을 통해 반 아이들이 주인공의 고충과 통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실제로 어른들도 그렇고 북한 사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쪽 취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정을 아는데 제가 알리고 싶은 거는 제 책을 좀 읽고 아 북한이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런 얘기를 그냥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을 해줬으면 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왔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이걸 좀 알아봐줬으면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탈북 청소년인 설지현, 설철국 두 형제가 이 책에 삽화를 그렸다는 건데요. 지현 씨는 1999년 10살의 나이로 탈북해 8년 6개월을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가진 고생을 겪다가 이후 몽골을 거쳐 2007년 9월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두 형제가 모두 그림에 소질이 있지만 이런 환경 때문에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 그림에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설지현 씨를 만나봤습니다.
서부전선 34.4km 걸었었는데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작가님들 여러 분 만나셨고 정길현 작가님 만나서 제가 그림을 좀 그린다고 취미로 좀 그린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나 뭐 이렇게 좀 하다가 혹시 책 이번에 나오기는 물망쳐서 출판을 하는데 그려볼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저희는 당연히 고맙죠. 그러면은 선뜻 잡았는데 이렇게 출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사용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우리는 그림을 그렸지만 책에 이렇게 응용이 된 걸 보고 그래서 감동 먹고
사파를 그리기 위해 책을 더 꼼꼼히 읽었다는 지현 씨. 이번 작품이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는데요.
학생들 위주로 대한 책이지만 부모님이 있게 합당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토민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본인들의 자식들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어디 사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 자체가 좀 그런 애들 우리가 뭐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북한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애들하고 어떻게 이런 학교 올 수 있냐 전학 보내라 이런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는 그걸 겪어보지 않았지만 좀 차별 의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생각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담은 작품은 흔치 않은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 소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조우연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북한을 굉장히 어둡게 생각했는데 작가님 특유의 그 스타일로 되게 밝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내용도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우선 마음이 놓였었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한민국의 그 중2병들 사이에서 어우러져 나가면서 적응하면서 뭐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룬 건데 로맨스도 있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읽어서 이 탈북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추가로 원조를 결정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네팔의 복구와 재건을 위해서 총 1,000만 달러 상당의 무상 원조를 결정했습니다. 어제 네팔 정부는 지진 피해에 따른 재건과 복구를 위해서 미화 18억 달러 상당의 재정 원조를 국제사회에 요청했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금 국제사회의 지원과 구호 대열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팔 지진 피해 직후에 긴급 구호를 위해서 텐트와 담요 등 총 50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지원했습니다. 또 유엔 인도 조정국과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서 50만 달러가 지원됐고요. 46명의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면서 15만 달러치의 의료 물품도 기증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원조 지원 외에도 각 지역 자치단체, 기업, 또 국제 구호단체에서도 별도의 구호를 위한 성금 모금, 또 구호대 파견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다시 정부 차원의 추가 무상 원조 결정이 난 겁니다. 한국의 원조는 네팔 현지에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 계획하고 있는 맞춤형 단계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초기 복구 단계에서는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해 제거를 위한 중장비를 제공하고요. 또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구호 활동 관련 지원이 곧 시작됩니다.
네, 한국의 네팔 지원 활동에 대한 소식 들어봤는데요.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요즘 한국에서는 감자가 금자가 됐습니다. 네. 감자값이 오르고 올라서 금값이 됐기 때문인데요. 올 봄에 감자 작황이 좋지 않아서 값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 시중에 달콤한 감자 과자 열풍이 불어서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감자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대형마트 기준으로 값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자 100g에 가격이 490원, 뭐 미화로 한 45센트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를 해보면 30% 이상 값이 오른 겁니다.
네, 감자 한 알이 보통 어느 정도 무게인가요? 한 200g 정도가 되나요?
뭐 좀 크게 자르면 다르겠지만 보통 감자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대로 한다면 뭐 감자 한 알에 1달러 정도 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지난해 봄보다 출하량이 한 27%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요즘 같아서는 생감자를 사서 반찬을 만들고 요리하려던 그 주부들의 손길 분명 좀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감자 과자가 인기라고 했는데요. 어떤 맛이길래 감자값을 좌우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네. 맛을 좀 설명하자면 달콤하면서도 고소하다고 할까요?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느낌입니다.
네.
보통의 감자 칩에 그 감자 과자 얇게 이렇게 그 저며놓은 그런 네. 칩에 버터하고 꿀을 가미해서 맛을 내는 그런 과자인데요. 한때는 진열대 내어놓기가 무서울 정도로 동이 나서 여러 과자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감자뿐 아니라 옥수수를 주 원료로 하는 과자에도 이 달콤한 버터 맛을 가미한 과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열풍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유행입니다. 많이 팔리니까 또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달리는 감자,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과 업체가 수매하는 감자 양이 크게 늘어난 건데요. 뭐 덕분에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감자, 이 값이 이 달콤한 감자 과자의 인기가 좀 사그라든다거나 감자 생산량이 좀 늘지 않으면 이런 감자값의 고공행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에 사는 남성과 여성, 특히 부부 사이에 이 만족도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내일 5월 21일은 한국에서는 부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인데요. 서울시가 이 부부의 날을 맞아서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요즘 한국의 그 남녀, 가정 안에서의 역할 분담은 이런 통계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항목인데요. 서울에 살고 있는 부인들, 아내들은 집안일 분담에 대한 생각과 실제가 다른 남편들 때문에 소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흥미로운 조사인데요. 서울에 사는 부부들이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생각,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불만이 많은가 본데 이 소갈이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 그랬습니다.
네.
겉과 속 다른 남자들의 여자들 속 터진다. 였는데요. 그래서 서울의 여성들, 뭐 결혼한 여성들이라면 꼭 한번 들여다보게끔 하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에 사는 남성들의 절반은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1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뭐 외벌이 가정뿐 아니라 부인들, 아내들이 일을 하는 맞벌이 가정도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비율은 뭐 19.7% 정도였는데요. 뭐 그렇다고 나머지 80% 가량을 모두 그 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과 실제가 다른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부분이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겠군요.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부부 가운데 남편의 73.2%, 아내는 62.6%가 배우자에게 만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40.2%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을 했고요. 아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 답은 4.7%에 불과했었습니다.
네,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인들의 남편에 대한 불만족도는요?
10.3%의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2008년도에도 같은 조사가 있었는데요. 남편들의 만족도는 2.3% 그동안 높아졌는데 여성들의 경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만족도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답을 더 들어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질 것 같은데요.
네.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 뭐 남자나 여자는 모두 텔레비전 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다음으로 꼽힌 남성의 40.6%는 휴식을 한다, 그냥 쉰다는 반면에 여성의 44%는 집안일을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또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에 관한 항목도 있었는데요. 남성이 74.6%, 여성이 76.2%로 직장 생활에 어떤 압박감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가정생활의 스트레스, 여성은 51.3%였고 남성은 조금보다 낮은 37.8%였습니다. 배우자 부모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남성은 장인이나 장모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57.5%로 절반이 넘었는데요. 반대로 이 며느리들, 그러니까 아내가 시부모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43%로 낮았습니다.
그렇군요.
상대 부모에 대한 불만족률, 남편은 5.2%, 아내는 14.1%를 기록했습니다.
네, 재미있는 조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의 여러 가지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서 유학한 중국 대학 교수 등 중국인 6명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산업 스파이 소식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미국 법무부는요, 어제 중국 국적자 6명을 산업 스파이와 통상 기밀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6명 중에는요, 중국의 유명한 대학인 텐진대학교 교수가 3명 있고요. 또 이 모두 공학을 전공한 학자와 기술자들이었는데요. 미국 통신회사의 기밀을 빼낸 뒤에 중국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회사를 세운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중국 통신 미국 통신회사에서 빼낸 기밀을 이 중국의 군사 부품을 제작하는데도 납품하려 한 그런 혐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을 훔쳐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들이 기소된 건 지난달이었지만 이제 어제 기소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요. 현재 중국 텐진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이 하오장과 웨이팡 이 두 사람은 지난 200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에서 유학을 하고 전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미국 통신장비 회사인 아바고 또 스카이웍스 이 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이 회사들은 FBAR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 칩을 생산하는데 이 한국말로 하면은 방막 최적 탄성 공진기라는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휴대전화나 아니면 다른 무선 통신 기기에서 신호를 보내고 받을 때 불필요한 신호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품이 있으면 더 작고 효율적인 장비를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하오장과 웨이팡을 비롯해서 이번에 기소된 중국인 6명은요. 이 기술을 중국으로 빼내간 거죠.
네, 어떻게 기술을 훔쳤는지도 알려졌습니까?
네, 이들이 미국 회사에 다니던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중국에 있는 대학들 또 여러 회사들의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FBAR이란 부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세우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중국 텐진대에서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FBAR 제조 시설을 차렸는데 당시도 이 두 사람은 여전히 미국 회사에 다니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번에 기소된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텐진대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요. 이 FBAR이라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회사를 차렸는데 이후에 이제 중국의 다른 무선 기기 회사 또 중국 군과도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기소장에서요. 이들이 이 미국 회사의 이 컴퓨터 소스 코드 또 제품 설계, 제품 디자인 등 민감한 기밀들을 훔쳤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미국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석을 악용해서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했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통상 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소된 중국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오장과 웨이팡 교수를 포함해서 모두 6명의 중국인들이 기소가 됐는데요. 이 중에 5명은 현재 중국에 있습니다. 다만 하오장 교수 한 명만 지난 16일에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를 통해서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체포가 돼서 현재 구금된 상태인데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이제 체포 영장은 발부된 상태지만 이미 이제 기소 사실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5명을 체포할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구속된 하오장 교수의 경우에는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도 중국인이 미국에서 산업 스파이 형으로 기소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소된 건 통신 기술을 빼냈던 것이고요. 네. 이 외에도 군수 관련 기술, 최근에도 미국의 최신 전투기에 들어가는 군수 기술을 중국인들이 빼돌린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고요. 또 농업 기술 과 관련된 사건도 있었죠. 특히 이런 직접적인 산업 스파이 외에도요. 미국 정부 여러 기관들은 이 중국에서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 직접 미국의 이 기업들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기밀을 빼내려는 사이버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 어제 이번에 중국인 6명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개인을 통해 미국의 민감한 기술을 빼내려는 체계적인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또 미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산업 스파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인들을 기소한 데 대해서 매우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을 오가는 중국인의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도 산업 기밀을 훔치는 행위는 반대하고 또 처벌받아서 마땅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번 사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기소된 중국인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내일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미터로 잔잔한 편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도 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30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최저 13도, 최고 24도, 강계는 구름이 끼고 최저 9도, 최고 27도가 예상됩니다. 해주와 개성은 모두 맑겠습니다. 해주는 최저 13도, 최고 27도, 개성은 최저 12도, 최고는 28도가 되겠습니다. 함흥 맑고 최저 11도, 최고 29도, 장진 구름 조금 끼고 최저 2도, 최고 19도입니다. 해산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23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는 19도입니다. 원산은 맑고 최저 14도, 최고 30도로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밤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2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7월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스페셜 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제 홍보대사들이 워싱턴을 찾은 소식,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